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무엇이 달란트입니까? 보통 달란트는 재산, 지위, 능력, 시간, 생명, 개인적인 특성, 좋은 생각, 좋은 건강, 교회 내의 지위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은사이지 천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달란트를 그분의 노예들에게만 주셨으며 다른 사람들의 노예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으며 부주의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는 증가되거나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지 않으셨으며 그것은 주님의 승천 후에 주어졌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 요점에 의하여 달란트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바와 같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지위를 가리킨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달란트가 장로직을 의미했다면 어떻게 장로직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주님만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기를 잡는 데 은사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요한의 능력은 그물을 깁는 데 있었습니다. 은사들은 승천 후 오순절날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방치해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부담을 준 이유입니다.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들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주님은 세 명의 노예들만을 언급하셨습니다. 셋은 일곱 교회들에서 일곱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듯이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아시아에 있었으나 이미 그 일곱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노예들은 세 부류의 하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세 명의 개인적인 하인들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은 단지 세 명의 하인들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믿는 이들 또는 노예들에게 항상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은사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은사가 없다고 말함으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만일 은사가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는 그날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노예들에게 달란트를 주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주십니다. 오늘날 능력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능력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은 주시는 달란트를 결정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능력은 연이어서 달란트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실망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과 은사가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오늘날의 경향은 믿는 이들이 적은 능력보다 좀 더 큰 능력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의 분열과 싸움을 없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분의 소유를 노예들에게 그분 자신이 맡기셨음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대신하여 이것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를 정하거나 신학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신학은 은사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지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소유를 맡기기를 좋아합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더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달란트를 받은 자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만 가진 자는 만일 그가 또 한 달란트를 벌었다면 동일한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타국에 갈 때는 승천을 가리킵니다. 15절부터 18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것은 노예들의 장사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갈망이 그들의 달란트를 놀리지 않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갈망이 그 달란트의 증식을 보는 것이라는 것과 그들이 달란트를 한 곳에 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후에 주님의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에 종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추위, 근심, 위험, 어려움 등이 수반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의 주의를 세 번째 노예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되고 달란트를 매장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종종 조금 가지고 있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은 달란트를 종종 매장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가진 자들은 그 한 달란트를 매장하기보다는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벌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받지 않는 것이 단지 조금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사실상 당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당신이 소유한 달란트의 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은 다섯 달란트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두 달란트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형제나 자매와 같은 은사를 가졌을 때에만 기꺼이 일하고 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은사를 당신에게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굉장한 메시지를 전해서 수백 명을 구원할 수 없는 자들도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매장하는 것은 소심한 것입니다. 그분이 적은 것을 기꺼이 주실 때 우리는 적은 것을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를 상자나 다락에 두지 않고 땅 속에 매장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은사를 매장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우리가 땅이나 땅에 속한 것들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사를 매장하기가 쉽게 됩니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매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거칠은 농담을 하거나 외설적인 말들을 한다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에 굳게 서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사용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매장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과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사를 멸시하게 하며 세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간증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장사는 흐름과 교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며 믿지 않는 자들과 교통하는 자로 만드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장래에 주님께 훌륭한 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에서 은사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비교해 보십시오. 달란트의 비유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반면 열 처녀의 비유는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기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달란트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가진 자들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해야만 하며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은사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매장하는 자는 주님으로 하여금 손실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기름은 생활을 위한 것이며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기름을 갖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될 때에만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자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본이 없이는 장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는 신학이나 안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사만이 필요합니다. 은사 있는 자는 그 영으로 충만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이 달란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의 비유가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기름이 없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만일 달란트가 없이 기름만 있다면 합당한 생활은 있을 것이나 효과적인 사역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기름이 없이 달란트만 있다면 효과적인 사역은 있을 것이나 합당한 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당한 생활과 함께 합당한 사역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과 달란트 둘 다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휴거와 관련되는 반면 달란트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왕국에 관련됩니다. 처녀들이 들림받기 위해서는 기름, 즉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예들이 왕국의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역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은 떠 있지만 끈에 매여 있는 풍선과 유사합니다. 어느 날 그 끈은 끊어질 것이며 그때 우리는 들림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실하게 섬긴다면 우리는 왕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은 우리에게 왕국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예비해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는 현재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우리의 일에서 훨씬 더 바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그날 적용될 것입니다. 주님은 노예들에게 장사를 해야 한다고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갈망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달란트를 투자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청하거나 간청하거나 월급을 주거나 우리를 임명하기 위하여 안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투자하기보다 매장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재판에 회부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는 교회 시대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약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간을 오래 끌 때 주님의 위임을 잊어버리기는 매우 쉽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기 쉬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점차적으로 냉담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심판의 때는 옵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냉담해졌을 때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오시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있는 노예는 악하였으나 그가 기껏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실패는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계산하실 것을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때로부터 우리의 한 것이든 하지 않은 것이든 다시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구원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대화, 우리의 생각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두루마리 책을 읽을 크고 흰 보좌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자신이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들이 피 아래서 심판받았다면 우리는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허물들이 피로 가려워지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피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 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우리와 계산하실 것입니다. 구속하는 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반면에 그분은 심판대 앞에서 나타날 것과 같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한 일뿐 아니라 하지 않은 일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 것 같은 눈먼 방식으로 한 일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님과 노예들은 모두 왔습니다. 그들은 공중에서 만났는데 이것은 믿는 이들이 대화한 난 후에 들림받는 때를 가리킵니다. 19절에 있는 돌아와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을 가리키며 20절에 있는 와서는 믿는 이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자가 먼저 왔습니다. 5달란트 더는 16절에서 원래 받았던 5달란트 외에 또 다른 5달란트를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여분의 5달란트를 번 것의 귀함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며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은 바로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갈 때 여분의 분깃을 얻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원래의 5달란트와 또 다른 5달란트를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며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소유를 훔친 자는 틀림없이 착한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0절만 읽으면 보상이 오직 또 다른 달란트를 번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이 첫째로 착하고 충성된 것에 근거한 것임을 21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됨, 그것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노예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5달란트는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노예의 착함과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 스데반은 실패했으나 영적인 사실에 따르면 그는 착하고 충성된 일을 달성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단지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에 대하여 충성됨을 인해 보상을 주는 이유입니다. 충성된 것은 다만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때 성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은 주님에 따른 것이 아니며 모든 성공이 여전히 나무와 풀과 지피라는 것을 모르는 채 단지 5달란트를 더 번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성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잘하였도다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잘하였도다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며 고생합니다. 주님의 잘하였도다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에 값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착함에 대한 우리 자신의 평가가 그릇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은 이 시대의 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조차도 오늘날 그에게 있는 일이 왕국 안에서 그에게 있게 될 일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에 있는 많은 것은 왕국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주님의 일이 너무 막대하고 잘못 이해하며 잘못 생각합니다. 교회는 학교에 비유될 수 있으며 믿는 이들은 그 안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졸업 후에 그들이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래의 왕국 안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는 시대의 권위를 오늘날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구절을 히브리서 12장 2절과 비교하십시오. 왜 여기서는 왕국이 아닌 기쁨이 언급되었습니까? 이것은 충성됨에 대한 보상은 내적인 만족이지 외적인 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가장 큰 보상이며 심지어 왕국 안에서의 영광과 지위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주님 모두가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것 위에 세우리니 위에라는 단어는 권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은 충성하는 때이며 장래에는 권위를 얻는 때일 것입니다. 오늘날 권위를 얻고자 열망하는 자들은 24장에 언급되어 있는 악한 노예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사랑하는 자에게 권위를 주실 수 없습니다. 대신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다스리는 것은 왕국의 문제입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기쁘며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권위를 갖습니다. 주님은 아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충성된 자는 분명히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부자이고 죽은 후에는 나사로가 될 수 없습니다. 22절부터 23절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마디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반복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은 성공과 양이 아닌 충성됨을 주의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신 보상과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보상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일한 충성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로부터는 다섯 달란트이고 두 달란트 받은 자로부터는 두 달란트입니다. 보상은 그가 봉사해서 충성된 한 은사의 양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은사를 투자하는 자는 결코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책임은 충성된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가진 자들에 대하여 감탄하지 말고 당신이 더 적은 은사를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사람의 은사의 양은 주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며 적게 받은 자들에게 적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충성스럽기 때문에 보상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첫 번째 노예와 두 번째 노예의 차이는 여섯 달란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수학은 동일합니다. 즉, 5분의 5와 2분의 2입니다. 어떤 믿는 이도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은사를 갖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길 동일한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보상이 그의 보상과 동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달란트를 받은 자로부터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보다 적을 수 있으나 우리의 충성됨은 다른 사람들의 것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틀림없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실패로 인한 형벌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자신의 노예로 불렸으며 그러므로 피에 의하여 구속받았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를 그분의 노예가 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틀린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분의 소유를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가 벌을 받았을 때에도 주님은 무익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노예라 부르셨습니다. 무익한은 거짓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일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일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일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보혈에 대한 모욕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가 여분의 달란트를 번 후에만 구원받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구원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심판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보상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받은 자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가 구원받지 않은 자라면 그의 충성되지 못함에 관하여 혹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의 달란트를 휴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혹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파하지 않은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봉사를 더 깊이 매장할수록 더 좋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분의 강림하심을 가리킵니다. 노예가 온 것은 그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들림받은 자들이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은 충성됨의 문제에 근거하지 믿음의 문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충성되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를 데려오기 위하여 아무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신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주님을 감히 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 위에 바위가 떨어졌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돈 1원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어서 생활했으며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며 실수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비유와 매우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충성되지 못한 노예는 믿지 않은 자와 분명히 구별되며 혼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겼는가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옥이 아닙니까? 만일 그것이 지옥을 의미한다면 어두운 곳은 천년왕국후에 올 불못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건은 천년왕국 이전에 발생합니다. 24절부터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것은 누군가 감히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감추인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굳은은 엄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주님과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너무 엄격하며 그 자신이 여전히 신의 산 아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은혜 시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공이나 실패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시지만 우리는 충성스러운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